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독자들이 그 책의 저자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텍스트에 대한 이해도가 무려 40%나 올라갔다고 합니다. 저자를 이해하면 그 글의 의도와 맥락을 더 깊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누가라는 사람인데요. 이 누가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고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모두 40명입니다. 그런데 그 40명 중에 이 누가만 홀로 외국인이었어요. 나머지 39명은 전원 다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딱 한 사람, 누가만 빼고요. 이 사실을 알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구약 성경 말씀을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왜 누가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된 성경을 쓰지 않고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썼는지 쉽게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누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서 히브리어를 못했던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쓴 글을 읽을 독자들이 헬라어를 쓰는데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굳이 히브리어를 쓸 필요가 없었던 거죠. 또한 누가는 의사였어요. 의사는 정확해야 됩니다. 세밀하게 관찰하고 진단하고 정확한 처방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약 지으면서 의사에게 혹은 약사에게 이거 약 어떻게 먹어요? 몇 알씩 먹어요? 라고 물어볼 때 대충 적당히 드세요 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마트에서 약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약도 뒤에 보면 항상 언제 어떻게 몇 알씩 식후 몇 분 뒤에 이 정확한 처방이 나와 있는 것이죠.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적인 정확성과 철저함, 그 신중함이 그의 글에 당연히 드러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 누가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다. 여기에 사용된 그 헬라어 단어는 그 의학적 진단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정말 신중하게 병명을 진단할 때 하듯이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에 대한 일을 누가가 관찰하고 종합해서 지금 글을 썼다는 것이죠. 이렇게 확실하게 또 글을 쓰려면 글이 길어지겠죠. 그래서인지 그 네 권의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 복음 중에서 제일 분량이 긴 책은 바로 누가가 쓴 누가복음입니다. 특별히 누가는 신약성경에서 이 두 권의 책을 썼는데 그게 누가복음, 사도행전이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분량을 합치면 전체 신약성경을 100이라고 한다면 2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2위를 달리는 저자가 마태인데 마태가 쓴 마태복음은 전체 중에서 10.77%예요. 그러니까 이 1위와 2위를 비교해도 그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신약성경 27권 중에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은 책을 썼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사도 바울은 13권을 썼죠. 누가는 몇 권을 썼어요? 2권을 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13권을 다 합치면 전체 100% 중에 33%가 나와요. 그런데 누가는 2권을 썼는데 몇 프로? 20% 나와요. 지금 산소 시간 아니지만 좀 잠을 깨우는 의미에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쓴 그 한 권의 책은 평균 3%, 2.5%대가 나오는데 누가는 2권을 썼는데 20%다. 그러면 한 권에 얼마나 긴 걸 쓴 거예요? 한 권에 10%. 그러니까 누가가 만약에 맘먹고 2권만 더 썼으면 누가가 신약 최대의 저자가 되었었을 뻔 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는 거죠.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길고 방대한 이 누가의 기록을 누가는 오늘 딱 한 사람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그의 어떤 그 이 직함도 언급하면서 이 존귀하신 데오빌로여라고 하는 극존칭을 쓰면서 그 한 사람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면 나중에 그냥 이름만 불러요. 그 사이에 둘의 관계가 조금 가까워졌다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책을 쓴다는 것은 오늘날처럼 뭐 노트북 켜고 쉽게 타이핑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파피루스는 비쌌고 글을 쓰는 것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도대체 왜 이렇게 공을 들여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것도 고작 한 사람을 위해서 이 글을 쓰기 시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기 한글 성경으로 이루어진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본래 뜻은 우리 중에 성취된, 우리 중에 확증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중에 그냥 있었던 그냥 그저 그런 일이 아니라 확실하게 성취가 되었다. accomplished. 확실하게 이루어졌다. fulfillment를 쓰고 있어요. fulfilled. 그만큼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 그리고 그로 인해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모든 일들은 그냥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확증된 사건이라고 힘주어서 누가가 지금 굳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 어린아이하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이가 뜻밖의 자기의 좀 깊은 고민을 털어놓은 것 같아요. 자기 몸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운동을 잘 못해서 공놀이하다가 자주 넘어지고 또 다치게 되는데 나중에 커서도 혹시 자기 몸이 이렇게 계속 약하면 어떻게 하냐며 걱정하더라고요. 그 어린아이가 자기 약함을 보면서 이렇게 벌써부터 염려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참 마음이 좀 아팠어요. 사탄은 여러분 항상 나를 보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약한 나, 할 수 없는 나를 사탄은 계속 보게 만듭니다. 또 나를 둘러싼 상황이나 나를 둘러싼 어떤 환경 형편을 계속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반대예요. 믿음은 정반대예요. 믿음은 나로부터 눈을 들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반드시 이루어지는 성취되었던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 자신만 들여다보면 거기에 답이 없죠. 또 주변 상황이나 사람들을 아무리 기대해도 거기에서 사실 우리의 답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수요일 밤 주님 앞에 나와서 눈을 감을 때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길이 보이고 다시 우리 안에 용기가 솟아나고 또 상황을 돌파할 힘을 주님으로부터 받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이에게 그렇게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약함을 보면서 또 자기가 커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염려하는 그 아이에게 제가 참 뭐라고 답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기도했어요. 이 작은 아이 안에 벌써부터 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웠고 그래서 아이에게 말해줬어요. 얘야,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너 하나님이 주는 생각 절대 아니다. 하나님은 너한테 언제나 소망과 힘과 미래를 주시는 분이셔. 그러니까 너가 걱정되고 염려가 되면 너 예수님 믿지? 그럼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그런 두려움과 염려를 주는 생각을 네가 쫓아내. 너가 나가라고 해. 정말 그렇게 한번 해봐. 라고 말을 해 주었어요. 너의 약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너를 너가 그분을 찾고 부르는 이상 너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너가 그걸 믿었으면 좋겠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뀔 것 같지 않은 현실 혹은 여러분이 마주한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앞에서 너무나 작고 약해 보이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혹시 이 아이처럼 그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믿음의 주님, 눈을 들어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만을 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형편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남들도 내 상황을 보고 다 아닐 거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와 여러분은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확실한 성취된 약속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그 말씀에 자기의 삶을 걸어서 그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또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밤에 우리 무엇을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다른 것 보지 않고 다시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제 시선을 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참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나는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만의 고백이 아니라 말씀과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분을 믿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누구나 누리는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바라보는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3절을 다시 보면요, 근원부터 자세히 정확히 차례대로 살핀 확실한 글이라고 누가가 거듭 밝히면서 그 글을 쓴 목적을 그 수신자인 데오빌로가 확실히 좀 알았으면 좋겠다, 확실히 그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썼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전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좀 발견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먼저 확신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믿으시죠? 다행히도 그런데 이 복음 전파는 언어의 문제 혹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필요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정말 중요합니까? 무엇이 그 복음을 듣는 상대의 마음을 엽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일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복음을 가진 전하는 자가 그 복음을 먼저 확신하는 것을 통하여 주님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있을 때 주님 그 믿음 위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도 않는데, 내가 확신하지도 않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만약 전도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히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누가는 지금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에 차 있습니다. 이 확신을 그 글을 읽을 데오빌로에게도 심어주고 싶어해요. 그것이 바로 이 긴 글을 쓰게 된 이유였던 것입니다. 당시 초기 기독교에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적인 주류였어요. 반면에 이방인들은 개보다 못한 취급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수로보닉의 여인, 그 사람도 헬라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뭐라고 했냐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먼저 주는 게 마땅치 않다라고 하실 정도로 당시에 그냥 문화적으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에서는 너무나 멀리 떨어진 구원받을 어떠한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한 이들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유대인들이 남자가 매일 아침 침상에서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들의 기도문은 세 가지 감사로 시작되는데, 첫째,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제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였어요. 이처럼 이방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고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고 여겼던 것이 당시 분위기요 문화였던 것입니다. 누가가 아까 이방인이라고 했죠? 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누가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누가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특별한 비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잘 알려진 세 가지는 바로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목자가 99마리를 그냥 내어버려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도록 찾다가 찾았을 때 어깨에 걸쳐매고 기뻐했다라는 그 잃은 양 비유가 바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누가의 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도 누가 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기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잃어버린 아들,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가 누구를 말할까요? 물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죠.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누가가 이 이야기를 쓰면서 누구 생각을 했을까? 저는 아마 누가가 자기 자신을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에 어떠한 자격도 조건도 없이 그저 소외되고 저 멀리 있을 거라고 다들 얘기했지만 자기에게, 잃은 양 같은 자기에게 찾아와 주시고 자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감격으로 이 글을 써내려갔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두 번째로 저는 이 잃어버린 양을 누가는 이 글을 쓰면서 데오빌로를 생각하며 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을 위해 쓴 글, 그 비유 속에 나오는 이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은 누가와 데오빌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누가복음에는 유독 유대인들은, 아까도 말했죠, 성경의 40명의 저자 중에 압도적인 39명은 다 이스라엘 사람, 한 명은 이방인 누가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누가가 쓴 누가복음에는 유독 유대인들은 하찮게 여기고 미천하게 여겨서 소외시켰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극진히 환대받고 따뜻하게 환대받고 칭찬받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주인공으로 나오는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알려져 있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누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서 찾아옵니까?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누가 찾아옵니까? 저 미천하게 가장 소외된 계층으로 여겨졌던 하층민인 목동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죠. 그들이 가장 먼저 구세주가 오신 기쁜 소식을 들은 그 영광의 주인공들은 유대인들은 하찮게 여겼던 그 목동들이라고 누가는 일부러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면서 그 잃어버린 자와 같은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주인공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은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비주류로 취급되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인, 사마리아인, 거지, 곱추, 난장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여겨졌던 그 비주류들이 누가복음에서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누가 그 자신이 그렇게 잃어버린 양과 같은 존재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은혜를 누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한테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은 간절히 그 사람을 애타게 찾고 있다라는 것을 누가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복음은 그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누가는 확신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이 이방인으로 그 누구도 전도할 생각이 없었던 그 데오빌로를 향해서 오늘 누가는 그렇게 펜을 들었던 것이죠. 지난 주일날 최병락 목사님이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어요. 저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만났던 청년들이 다 그때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감사해하는 모습 보고 저도 참 기뻤어요. 1부 예배 때는 윈블던에서 이용주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셨는데 근데 저는 그 1부 예배 때에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본문이었는데 설명은 이렇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해졌어요. 세상에 죄가 처음 시작되고 나서 그래도 그나마 아벨이나 셋이나 에노스 같은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도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마저도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타락이 얼마나 심했냐면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 라고 하실 정도로 이 땅이 어둠으로 다 뒤덮여가는 그런 절망의 상황이 창세기 6장의 상황이었어요. 그 가운데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6장 8절과 9절에 보면 노아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 한 사람이 은혜 받은 자, 은혜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은혜라고 하면 어떤 감상적인 뭔가 푸근하고 따뜻한 그런 나를 위로하는 그런 따뜻한 개념을 떠올리는데 목사님의 설명은 조금 달랐어요.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모두가 기울어져 있을 때 마치 시커먼 쓰나미가 온 세상을 다 죄로 덮어버리는 그런 그 상황 한가운데에서도 그 탕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고 그 가운데 우뚝 서게 하는 실제적인 힘이다. 더 나아가서 그 탕류를 거슬러 올라가게 하는 힘이 바로 은혜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탁월하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때 무릎이 탁 처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은혜가 그런 것이구나. 유약한 감상적 위로가 아니구나. 은혜는 정말 강하구나. 세상을 이기는구나. 나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이 바로 은혜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입은 한 사람, 당신이 베푼 그 은혜를 굳게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구나 하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다행이고 소망이었는지 몰라요. 그러고 보니까 이 누가라는 한 사람, 그가 왜 그토록 많은 돈을 지출하면서 그 시간 들여가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글을 그 한 사람 데오빌로를 위해 썼는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 은혜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반응하는 그 한 사람이면 되는 거거든요. 400년 동안 이 땅이 어둠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던 그 사사시대가 있었죠. 그 사사시대가 언제 끝납니까? 누가 등장했을 때 끝납니까? 한나라는 유약한 한 여인,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며 기도하는 그 한 여인이 그 어둠의 한 시대를 끊어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은혜에 반응하는 그 은혜의 힘을 힘입어서 우뚝 서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 4절에 보면 데오빌로 4절을 보면 데오빌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몰랐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글을 쓴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 확실히 알게 하려 함이라. 너무 소중한 말씀 같아요. 그래서 누가가 펜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적당히 아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저 적당히 아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아는 건요, 어쩌면 아예 모르는 것만큼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당히 알면 나는 그냥 예수를 내가 정말 믿는지 아닌지 고민해 볼 여지 없이 그냥 믿는다 치고 내 믿음이 진짠지 돌아볼 기회를 가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더 위험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내 말과 행동에 어떤 약간의 변화가 있다고 해서 그게 예수를 확실히 믿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몸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예수를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지만 확실히 아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알지만 내가 확실히 믿고 있는지 그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이 바뀌었는지, 이전에 정말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내가 이제 예수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삶에 비하면, 그 주님의 영광에 비하면 내가 그동안 목매고 살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하찮은 일이고 일시적이고 상대적이고 표면적인 피상적인 일일 뿐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 깨닫고 있는지, 내 가치관이 정말 변화되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가장 고상한 분으로 알고 그분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다른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만큼 내가 그렇게 여기고 살고 있는지, 저는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없는 지식은 예수를 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물론 그것도 진짜 알미겠지만 확실한 알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께 깨뜨렸던 그 향유옥합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이 무슨 어리석은 짓이냐고, 이 무슨 낭비냐고, 차라리 그 돈 아꼈다가 더 선한 일에 쓰는 것이 더 옳았을 거라고 아무도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후회함이 없었고, 마리아는 오히려 아쉬워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그녀는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주님께 드리는 그 어떠한 것도, 어떠한 희생도 그녀에겐 아깝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한 사람을 위해 쓴 편지인데요, 잃어버린 양 같은 자신에게로 와주신 예수님을 만나니 누가가 자기와 같은 이방인으로서 아직 예수를 확실히 모르는 그 데오빌로를 향해서 자기 시간과 물질과 물질을 아낌없이 부어서 글을 썼다는 것이죠.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는 참 기쁨이었다,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위해 썼던 이 글이 2000년의 시간을 가로질러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보는 자 누구든 가장 값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하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깨닫도록 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도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까지 유학을 와서 공부만 전념해도, 혹은 직장에서 어떻게 어렵게 들어간 직장인데 일에만 올인해도 모자랄 시간에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섬기는 것들은 낭비라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구원받을 아무 자격도 조건도 없이 마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처럼 그렇게 어둠 가운데 울고 있던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고 확실히 알기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영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특별히 여러분이 참 좋은 교회, 이 꿈이 있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셀 모임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 적당히 알았던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처럼 확실히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